창세기 6장 말씀에서부터 10장 말씀까지 이 긴 내용이 흔히 말하는 노아의 홍수로 불리는 대홍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이어 가장 큰 역사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죄악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이 노아의 홍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것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나님 역사의 기준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이 크게 세 부분인데 6장 말씀은 홍수 이전의 모습, 홍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 7장과 8장 말씀은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홍수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9장과 10장은 홍수 이후의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읽은 이 6장 말씀은 홍수 이전의 홍수의 불가피성 또는 노아를 통한 방주의 준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 홍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의 원인을 1절에서 8절까지는 한마디로 줄여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낡은 집이 있다고 했을 때 고쳐 쓸 수 있는 집인지 고쳐 쓸 수 있다 판단되면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것이고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다 생각하면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세상을 보셨을 때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셔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으면 홍수 심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겠지만 도저히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죄악상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을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러 종류의 정치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세력이 형성되기도 하고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가면서 그 모든 제도를 통한 것이나 유행이나 풍속을 통한 것이나 문화를 통한 것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는 죄악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렇게 인구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수하던 시기였습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900세 평균에 살았다고 하면 그 긴 세월 동안 장수하면서 인구는 필연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제일 문제가 됐던 말씀을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이 많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혼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억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정돈된 하나의 이론은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계통을 잇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계통을 이어왔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의 후예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함께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가인 계보의 사람들을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셋의 계보의 영향력이 커서 가인의 계보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함께 타락해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가속화되었고 광범하게 되었고 구별되어 살아야 했던 셋의 후예들마저도 함께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 조치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타락해버린 인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 육체의 존재로만 전락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이 장수하면서 많이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러면 죄악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다라고 하시는 이런 조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러저러한 근심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악상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했고 둘째는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까지도 다 항상 악하였다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마음으로 선한 것을 생각하고 올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해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물들어가기가 쉬운데 마음의 생각부터가 근본적으로 악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여러 현상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할 터인데 이때의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했으니까 마음속 깊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부패해버려서 자신들이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인 이런 현상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후회스럽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생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문화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서로 축복하는 모습이나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경건히 살려고 하는 이런 집요한 노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사람 살아가는 세상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마침내는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하고 크게 후회하시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 마지막에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눈물 속에 사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고귀하게,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정성과 능력과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피조물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통분한 마음과 애절함을 우리 모두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통절하게 느껴볼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시려는 또 다른 섭리를 진행하시는데 그 하나님 섭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8절 말씀에 설명하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어떻게 사는 모습이 9절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한 다음에 은혜 받은 노아의 모습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의롭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는 것이지만 은혜를 덧입으면 죄악이 패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도 의롭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에게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건설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설할 것을 지시하시는 것은 그 방주를 통해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씨앗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모든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모든 동물들을 다 암수 한 상씩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장차 새로운 세상 건설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세상 건설의 목적이 있었지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용어는 고페르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 했습니다. 이전 성경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잣나무와는 다른 종류의 나무여서 우리말로 번역될 말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이 고페르 나무는 지금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나무인데 잣나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삼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나무의 일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해지기로는 예전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 항해를 할 때 먼 항해를 하는 배를 만드는 재료를 사용했다 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어 보관할 때 만드는 사용했던 관을 만들 때 고페르 나무를 사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는 항해용 배가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배로 만들어져서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방주에 탈 것을 명령하시는데 모든 가족들이 노아 여덟 가족이 함께 탔고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는 용어입니다. 언약이라는 용어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용어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날에 구원하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후에 이 언약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시고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또 예레미야서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대신할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제시해 주기도 하시는데 이 언약을 여기에서 처음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서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치달아갈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였고 언약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의 핵심 구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은총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소망을 가졌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오늘도 걷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온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